인생에 있어서 떠남과 이별은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이별을 겪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별의 아픔은 항상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것도 떠나는 사람만 이별을 인지하고 남는 사람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고통은 더욱 배가 될 것입니다. 마치 외국으로 파병 나가는 아빠가 아들에게 이 사실을 설명해야 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아마도 아빠는 어떻게 설명할 줄 몰라서 쩔쩔매야 했고 아들은 떠나는 아빠를 이해하지 못해서 아마 엉엉 울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런 순간에 처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직접 택하고 부르셨지만 그리고 함께 하셨지만 처음부터 떠난 날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여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지만 또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는 건 역시 예수님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더 큰 섭리의 일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떠날 때가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갔다는 것은 유다가 배신자로서의 역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나간 때는 그냥 물리적으로도 밤이지만 또한 영적인 차원에서도 역시 밤입니다. 배반자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이제 곧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떠남을 우선은 긍정적으로 표현하십니다. 그 장면이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이 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온 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실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서로 영광되게 하시는 것이 이 떠남의 시간이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큰 고통과 아픔과 상처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는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제자들은 아마 속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우리 발을 씻기실 때부터 뭔가 이상하더라는 싶더니 결국에는 예수님이 진짜 떠나실 모양이네. 도대체 왜 떠나시는 거야? 어디로 가시는 거야? 그럼 남는 우리는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어떤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두려워하고 당황한 이 마음을 덮어주실까요? 그 모습 34절과 3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위로해 주시지 않고 명령하셨습니다. 위로는 앞으로 14장부터 16장까지 장황하게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약속해 주시고 평안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3년간의 이 수업의 마지막으로 그리고 마지막 교훈으로서 사랑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야말로 새 계명이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명령하신 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의미를 세 가지로 살펴보고 지금 우리는 과연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행함으로서의 사랑입니다. 34절 상반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사랑에 관해서 명령하시되 사랑한다고 말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하라고 고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라는 계명의 방점은 그 사랑의 실천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느낌을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시작이 느낌이 우선시되면 그 사랑은 공허해지기 쉽습니다. 느낌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같은 사람이라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이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낌으로는 사랑을 정의할 수도 없고 사랑을 동기부여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행위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행할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예수님도 행함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치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산상설교 말씀 중에 행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것이면 행하지 않는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다른 서신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너의 손으로, 너의 발로, 너의 온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실패한 이유는 그 사랑을 할 만한 특별한 감동이, 특별한 어떤 환경이, 특별한 필링이 안 느껴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지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다 아는 말이라고 쉽게 치부하고 그냥 듣고만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을 행하려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사랑이 실천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애를 써라. 예, 여러분 이것이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행하는 데는 항상 이 세 가지가 소모됩니다. 시간과 돈과 또 수고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며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돈 쓰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내 시간을 쓰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너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하게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에 단 한 시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너무 아깝게 느껴집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는 것이 쓸데없게 여겨질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뭐를 써야 됩니까? 여러분, 돈을 쓰셔야 됩니다. 시간과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쓰지 않으면서 그냥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말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원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예, 구역원들을 위해서 돈을 쓰십시오.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소비하십시오. 나의 귀중한 자산을 그렇게 소모하면서까지 남을 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계명으로 명령하신 사랑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따름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따르다 할 때 그 따름입니다. 3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앞서 사랑의 마지막 단계로서 사랑의 실천을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사랑의 시작으로서 사랑의 이유를 다룹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도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랑해야 될 유일한 근거, 이거 이유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를 사랑할 만한 이유를 그에게서 찾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될 관계지만 실제로는 어디 그렇습니까? 처음에야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일어났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계속 늘어납니다. 해마다 발견되는 우리 배우자의 약점, 허술한 점, 비겁한 점, 못된 점, 나하고 안 맞는 점, 수년째, 수십 년째 고쳐지지 않는 저 나쁜 습관들, 이런 것 하나하나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확실한 이유와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자를 더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년째, 수십 년째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사람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이미 확증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이렇게 내 배우자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할 만한 이유를 배우자에게서 여러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랑하기가 쉬우십니까? 아닙니다. 누구도 인간에게서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직 사랑할 이유는 상대에게서 찾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만 찾아야 됩니다. 그가 사랑받을 만해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우리 배우자도, 우리 자식도, 우리 이웃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랑의 원천이 명확해지면, 즉 사랑할 이유와 명분이 재정립되면 형제가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흉폭한 살인자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랑의 대상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 자기의 의지가 사랑의 원천이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만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내가 가까운 사람도 결국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도 결국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배우자도 원수가 될 수 있고 자식까지도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의 명분으로 삼을 때에 우리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고, 또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그 사람도 사랑하기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바로 새 계명을 주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발을 씻기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씻김을 받는 사람들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들의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 큰 사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는 강력한 명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경험이야말로 어떤 방해도, 어떤 위협도, 또 장애도 이겨내는 사랑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사랑하기를 내가 멈춰버린 대상이 있으십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될 여러 사람들의 이 리스트 중에서 내가 언젠가 그 사람의 이름을 빼버린 그런 사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들이 한 말, 또 그들이 한 행동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지 말지는 그들의 행동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할지 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거룩한 사랑의 원천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든지, 누구라도, 또 무엇이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도 다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사랑은 복음으로서의 사랑입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사랑과 복음 전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제자들 간의 서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나고 또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전도하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베풀수록 우리의 복음 전도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전도가 잘 안 될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실망감이 찾아옵니다. 후회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심지어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쓸데없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내 사랑을 거절했던 상대방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열심히 사랑을 베풀고 전도했을 때에 이런 실망감을 또 낙심을 경험해본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이런 마음은 자연스러운 감정일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애쓰고 많이 노력한 만큼 실망감도 크기 마련이죠. 하지만 경계할 것은 자연스럽게 여겼던 이 실망감이 사실은 사랑과 복음의 관계를 잘못 이해한 데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사랑했지만 전도가 안 돼서 실망했다는 것은 이 사랑을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을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전도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실 수 있지만 사랑을 수단화한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전도되지 않을 것이 분명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어차피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도 이 사람은 절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사람이야 싶으면 애초에 사랑을 베푸는 것도 시도조차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태신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나를 교회에 등록시킬 목적으로 그렇게 했다 한다면 그 친절을 과연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태신자 입장에서는 아무 조건도 대가도 없이 그저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해서 나를 교회에 등록시킬 사람, 나를 개종시킬 사람, 그런 사람을 더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미묘한 차이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은 사랑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것까지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그것으로 다른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불신자를 사랑해라, 믿지 않는 자들을 사랑해라 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인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불신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자칫 교회 등록을 목적으로 사랑이 수단으로 변질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런 위험이 훨씬 덜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끼리 먼저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신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도한답시고 가벼운 사랑을 너무나 쉽게 남발하지만 정작 자기 교회는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파 따로 예배드리고 원로 목사파 따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1, 2층 나눠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이름으로 기도하면서도 정작 성도들이 서로 함께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전도한답시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성도가 익혀야 될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은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사랑은 복음 전도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수단으로 교회에 등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풀었으면 그것 자체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등록시키려는 목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또 살갑게 대하는 그런 위선적인 모습을 이제 완전히 떨쳐버리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행함으로서의 사랑, 따름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복음으로서의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행함은 사랑의 계명을 식상한 말씀으로 듣지 말고 실제 우리 삶에서 작동하도록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또 따름은 사랑할 명분을 상대에게서 찾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모범에서 사랑할 명분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서의 사랑은 사랑을 교회 등록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사랑 자체가 목적이 돼서 사랑이 곧 복음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사랑이 새 계명이라는 이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새롭게 듣지도 않고 이것을 지키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로 그러했습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는 방금 새 계명에 관한 엄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예수님 삶에 있어서 최종적인 교훈이었습니다. 이 엄중한 말씀을 듣고도 이 사랑에 관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고 주님 어디로 떠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랑의 계명을 그냥 스킵하고 그 앞절에서 내가 이제 곧 너희를 떠날 거야 하는 이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요? 왜 사랑의 계명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이 떠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이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진짜 사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릴 수 있는 자기 권세, 자기 부, 자기 영광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되실 걸로 생각해서 제자들 사이에서 무슨 짓을 했냐?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좌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우리 중에서 서열이 어떻게 되냐? 이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임당하실 거라고 예고하셨을 때 베드로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자기 꿈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망이 무너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심정으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새 계명을 말씀을, 이 사랑의 계명을 언제라도 우리는 듣지만 언제나 가볍게 듣습니다. 오늘도 설교 본문을 보시고 그저 다 아는 이야기로, 뻔한 이야기로 치부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내 출세, 내 성공, 내 자식, 내 돈, 내 장래 이런 것에만 매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목숨까지라도 버리겠다고 장담합니다. 예수님 앞에 호언 장담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세 번이라 부인했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사랑의 계명을 가볍게 들은 제자의 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랑에 관심 없는 성도의 마지막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새 계명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계명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원천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은 주님의 부재를 견디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고 또한 주님의 실재를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삶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또 사랑함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감당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의 새 계명을 통해 다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무뎌진 이 엄중한 계명에 다시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랑하게 하시고 대가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방식에 능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